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북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스위스라고 하면 이 고급 시계들을 생산하는 나라로도 유명하죠. 자, 그런데 올 들어 북한에 대한 스위스의 시계 수출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위스 관세청과 대한무역투자공사 취리히 무역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스위스가 북한에 수출한 시계류 규모는 총 25,407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22만 달러 상당의 시계와 부품이 북한에 수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국가 유공자들에게도 이런 스위스제 고급 시계를 수여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시계 표창을 본떠서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이 새겨진 이 김정일 시계 표창을 제정한 뒤 유공자들에게 스위스 오메가 시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스위스 고급 시계 제품 수익액은 2003년에 510만 스위스 프랑 미화 로 660만 달러 규모에 달했다가 2004년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서 2006년에는 1200 스위스 프랑 미화로 1500 달러 규모에 그쳤습니다. 자, 이는 수입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입이 급감한 것은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나 금강산 관광 중단 등 이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북한과 스위스 간 교역 현황도 발표됐죠?
네, 올 들어 북한에 대한 스위스의 전체 수출은 398만 5,361달러로 지난해보다 9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대부분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원조가 수출 실적으로 통계 처리된 거라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대북한 수출은 40만에서 5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스위스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주품목은 의약품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구형 자동차 부품과 윤활유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군요.
네, 중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7.5%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최근 2분기 성장률이 7.5%를 기록함에 따라 상반기 중국 전체의 GDP가 24조 8,009억 위안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는 1분기에 7.7%에 비해서 0.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작년 3분기 7.4% 이후 최저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성장률 둔화가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의 결과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 둔화는 내수 소비 중심의 경제를 견고히 하고 민간 기업과 가계로 불을 이전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중국 경제는 더딘 속도지만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한국 정부가 라오스에 대해서 공적 개발 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요.
네, 선진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 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공여하거나 차관을 제공하는 걸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 외교부는 라오스에 대한 내년도 국가 원조 예산으로 48억 4,900만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미화로 환산하면 433만 3,300달러 수준입니다. 자, 이 액수는 올해 예산액 20억 4천만 원보다 무려 137.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 정부가 라오스에 대한 원조를 크게 늘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네, 지난 5월 말에 북한을 탈출한 청소년들이 라오스에서 강제로 북송된 사태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 한국 언론들은 라오스에 대한 내년도 원조 예산이 이렇게 2배 이상 증액 편성된 건 라오스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이런 탈북자들의 북송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이 전략적인 포석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부패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선진국들 가운데 한국의 부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좀 더 살펴보죠.
네, 홍콩의 한 자문업체가 발표한 아시아 경제 정치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7개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는 8위, 그리고 아시아 선진국들 가운데서는 부패 문제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다 순위가 처지는 나라로는 중국과 캄보디아, 버마,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었습니다. 자, 반면 부패 방지 활동 면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는 싱가포르가 1위로 평가가 됐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 청렴국 1위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나라죠.
이번에는 경제 기사에 나오는 시사 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먼저 뉴스부터 들어볼까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부담금, 이른바 비만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덴마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비만세를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비만세입니다. 비만세란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난 2004년 세계보건기구가 비만을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으로 선포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이 비만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 증대에 대한 인식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만세는 비만이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사회의 경제적 비용을 늘린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탄생한 세금입니다.
전 세계에서 비만세를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는 덴마크죠?
그렇습니다. 덴마크는 2011년 비만세를 도입했습니다. 포화지방이 2.3% 이상 들어간 식품에 대해서 지방 1kg당 미화로 2달러 60센트가량의 세금을 물리고요. 청량음료나 주류에도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주간 경제뉴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